have your dial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기쁜 소리 클럽 초대석입니다. 네, 사랑을 나누는 계절, 감사의 계절 11월입니다. 오늘 애청자 여러분, 복음을 나누기 위해서 또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제 스튜디오로 달려오신 귀한 목사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복음 가득한 교회, 난 익은 이름인가요? 네, 복음 가득한 교회를 섬기시는 조성욱 목사님께서 달려오셨습니다. 목사님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성욱 목사입니다.
네, 네. 워싱턴에 오시니까 어떠세요 목사님?
그래도 뭐 이 시대 로마라고 할 수 있는 네. 그리고 수도에 오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여기서 또 이 기쁜 소리 방송과 같이 하게 돼서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워싱턴에 오시기 전에 이미 다른 외국을 여러 나라에서 지금 복음 전파하시고 달려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정 잠깐 좀 소개해 주실까요?
네. 이번에만 한 여섯 나라를 돌고 왔는데 네. 파나마, 볼리비아,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 칠레를 돌고 이제 미국에 와서 미국의 휴스턴과 펜실베니아를 돌고 이제 지금 여기 왔습니다. 한 10주간 예, 그렇게
우리 했습니다. 조국을 떠나신 지 얼마나 되셨나요?
네, 9월 초에 떠나서
네.
이제 이렇게 올해만 3번 예, 순례를 했습니다. 예.
네, 가을에 떠나셔가지고 이제 겨울까지 워싱턴에서 맞으실 것 같습니다. 예. 저희가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지금 열정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온 세계를 지금 전파하고 계신 한국의 복음 가득한 교회 지금 조성호 목사님 반가운 만남을 갖고 있습니다. 누구나 그 아주 나누고 싶은 그런 우리 예수님에 대한 사랑 있잖아요. 특히 조 목사님의 경우는 20여 년 전에 아주 특별한 경험이 있으셨다고 들었습니다.
예, 주께서 은혜를 좀 많이 주신 것 같습니다. 예. 뭐 개인별로 가지고 있는 간증들은 늘 있는 법인데 누가 봐도 이건 하나님께서 살려주셨다라는 그런 간증이 좀 있습니다. 제가 군 복무할 때 사고로 옆에서 폭탄이 터지고 사람이 그 자리에서 죽는 일이 벌어졌는데 제가 파편을 맞았습니다. 지금도 왼쪽 다리에 하나 박혀 있고 또 하나가 이제 병원에 후송돼서 이제 발견하게 됐는데 제 왼쪽 가슴에 주머니에 넣어뒀던 성경 암송 카드에 파편이 하나 박혀 있었습니다. 바로 심장 앞이어서 내가 죽었었구나. 그런데 주의 은혜로 도무지 있을 수 없는 기적으로 제가 살았구나. 그게 이제 91년 11월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약 만 25년이 네. 예, 지났습니다.
지금 11월이니까요. 예. 근데 지금은 건강하시죠?
예, 건강합니다. 걷는데 약간 미묘한 느낌만 있을 뿐이지 건강합니다. 예.
네, 오늘 이제 목사님을 통해서 복음 가득한 교회를 소개받게 되겠습니다. 복음 가득한 교회는요 국제 독립협회 연합회 소속된 교회로 한국의 경기도 광명시를 비롯해서 11개 교회를 중심으로 사역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네, 목사님 잠깐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직접?
네, 네. 지금 개척을 한 지는 2004년 12월에 개척을 해서 만 11년 정도 지났고요. 이 서울에서 주로 사역을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광명에 조금 큰 성전을 주셔서 광명으로 옮긴 지는 한 2년 가까이 되고 그리고 이 복음을 계속 전하다 보니 이 복음으로 같이 가겠다라고 하는 분들이 전국에서 좀 일어나서 지금 현재는 11개의 교회로 네. 지금도 받고 있습니다.
네. 네. 어떤 사역을 주로 하십니까?
저희는 초대교회 가졌던 그 신앙처럼 마라나타 신앙, 이것이 우리에게 남겨진 유일한 언약이라고 알고 있고, 그 주님 오심을 준비하기 위해서 세계복음화를 우리 대회에 완성하려고 뛰는 그런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예, 세계복음화 사역을 지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예. 이미 워싱턴에 오시기 전에 중남미 쪽에 여섯 개 나라를 방문을 하셨습니다.
예.
구체적으로 어떤 사역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당대 세계복음화라는 큰 그림 가운데 세계복음화는 언제든지 할 수 있지만 우리 대의 세계복음화를 완성하는 것이 초대교회 신앙이었다고 저희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우리 교회를 좀 부흥시키거나 열심히 하는 것보다 정말로 그 나라에 숨어있는 제자들을 찾아서 그 제자들이 그 나라 살릴 수 있도록 돕는 것이고, 그 제자들과 서로 연합되어졌을 때 가장 빠르게 세계복음화를 완성할 수 있겠다.
그러니까 현지인들을 통해서.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만나시는 거의 대부분이 현지인들입니다.
네. 조금 더 당대 그 세계 복음화에 대해서 애청자 여러분이 가까이 다가가고 싶으실 것 같아요.
예, 예. 네. 이 당대 세계 복음화라는 표현은 이제 뭐 우리 한국말이긴 하지만 신앙의 성경에 있는 가장 기본적인 신앙입니다. 주님의 재림은 분명히 언급하셨고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또 올라가신 그대로 오실 것이지만 그때와 시기는 아무도 알 수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힌트 하나는 있는데,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온다고 했습니다. 세계 복음화가 되면 주님이 오신다. 주님 오심을 준비하는 자들, 믿는 자들은 세계 복음을 위해서 살 수밖에 없구나. 이게 초대교회 신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28절을 보면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올 때에 너희들 중에 살아있는 자들도 있을 것이라고 얘기했고, 마태복음 24장 34절이나 마가복음 13장 30절에 보면 이 세대가 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일어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말을 받았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십자가 지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만에 승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약 열흘 만에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임하시고 나서 3,000명, 5,000명씩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돌아오는 일이 벌어지고,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 성령이 임하시면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했는데, 사도행전 8장에 이미 사마리아의 복음이 편만하게 전해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게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진행됐다는 거죠. 그러면서 너희가 인자가 올 때에 너희 중에 살아있는 사람이 있을 것이라는 그 말이 막연한 미래가 아니라 정말이구나라고 믿어질 수밖에 없었고, 그 마음이었기 때문에 내 살아있을 때 세계복음화를 완성해야 된다라는 마음으로 뛰었고, 열두 사도들이 다 대부분 선교 현장에서 순교를 당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올바른 신앙 아닌가. 그 신앙으로 그들처럼 우리도 세계복음을 위해서 사는 것이 맞지 않냐라고 하는 것이 우리 대의 세계복음을 완성하자 당대 세계복음화의 신앙입니다.
예. 그런데 목사님, 그 세대에 주님이 오시지 않으셨습니까?
예, 예. 사실은 요것 때문에 논의가 굉장히 많이 됐습니다. 예. 이 사도들이 죽고 그 다음에 사도들을 통해서 복음을 받았던 많은 사람들이 한둘씩 부름을 받기 시작을 하면서 실제로 오신다고 기다렸는데 오시지 않는 일이 벌어졌을 때 많은 성도들이 이제 혼란에 빠지게 되죠. 이때 일어났던 것이 이제 파루시아 논쟁이라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논쟁이 이제 있게 됩니다. 왜 안 오셨냐? 그럼 그분이 거짓말을 하셨단 말인데, 그럼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시지 않냐? 또 어떤 분들은 변호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성령으로 오셨다라고 그의 결론을 맺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본문을 자세하게 보면 성령의 임함이 아니라 마지막 때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것이 우리에게 혼란을 줄 수도 있습니다. 온다고 했는데 왜 안 왔냐라고 혼란을 줄 수도 있지만,
우리가 살아있을 때 왜 안 오시느냐.
예, 그렇죠. 근데 그게 되죠. 네. 그 시대 사람들이나 우리에게 동일한 믿음을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너희 살아있을 때 내가 온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믿고 살라는 거죠. 오시고 안 오시고의 어떤 그 팩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그 믿음을 요구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들처럼 우리 살아있을 때 주님 오심을 믿고 뛰는 것이 올바르지 않겠나. 개인적으로는 많은 사람들을 만났는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우선순위가 다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절대적인 우선순위가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그 우선순위가 아닐 때는 우리는 결국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처럼 우리도 우리 대에 주님이 오신다고 믿고 사는 것이 올바른 것이다. 마라나타 신앙,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신앙이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네. 네, 요즘 좀 세상이 혼란스럽습니다. 네. 실제로 그 우리 세대에 세계 복음화, 저희 간절히 원하지만 가능성을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사실은 가능하다고 보고 뛰고 있습니다. 조금 이따 자세하게 좀 설명을 좀 드리겠지만 성경에 있는 모델 그대로라면 네. 예를 들면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 그다음에 성경에서 말하는 100%의 전도라면 우리 세대의 세계복음화는 가능합니다. 초대교회 때 그런 모델이 있었고 지금도 가능하다고 믿고 또 그런 증거를 보고 있습니다. 예.
네, 오늘 저희 복음 가득한 교회에 기도 식구들이 여러 분이 오셨습니다.
예, 예.
한 스무 명가량?
예, 예, 예.
네, 이게 기도해 주는 분이 내 옆에
예, 예.
우리와 함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든든한지요.
예, 너무 든든합니다. 기도할 뿐만 아니라 이게 서로 통하는 분들이 같이 움직이다 보니까 모든 부분에 소통이 되고 또 시너지가 또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
세계의 복음화를 위해서 지금 전 세계를 걸음걸음 옮기고 계신 복음 가득한 교회 조성목 목사님, 오늘 반가운 만남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복음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목사님을 통해서 성경의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들어보겠습니다.
저 오늘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기독교인들이 다 대부분 복음이란 말을 알고 있고 그 복음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 복음에 대한 정의가 제각각 많이 다르다는 것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단순한 좋은 소식이나 하나님에 대한 얘기, 예수님에 대한 얘기, 성경에 대한 얘기가 복음이 아닙니다. 사실은 그 모든 것이 복음에 속하지만 복음 자체는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을 아주 선명하게 정확하게 아는 것이 필요한데
네.
많은 사람들은 이 복음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 생각하거나 깊이 있게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올바르게 복음을 알고 믿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도 이미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다른 복음을 쫓고 있다, 따르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갈라디아 1장 6절에서 9절 보면 다른 복음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고린도서 11장 3절 4절에도 보면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굉장히 갈라디아 교회와 고린도 교회에 굉장히 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어떻게 참된 복음을 떠나서 이렇게 속히 다른 복음을 따르느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본문을 자세하게 보면 이 복음도 있고 저 복음도 있고 참된 복음도 있고 다른 복음도 있다라는 얘기가 아니고 다른 복음이라고 말하지만 실제 그것은 다른 복음이 아니다. 그것은 복음이 아닌 것이다. 만약에 내가 너에게 전한 이 복음을 알거나 믿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전한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쫓으면 심지어는 너희가 저주를 받는다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복음에 대한 순수성을 굉장히 가지고 있었습니다. 너무 복음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복음에 대해서 너무 민감했는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은 그 복음에 대해서 민감한 부분들이 굉장히 좀 떨어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네. 올바르게 복음을 알고 있는 것이 지금 중요하다라고 목사님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그 사도 바울도 또 그 시대의 사람들이 다른 복음을 따르고 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고 말씀하셨고
네.
목사님이 지금 다른 복음이란 단어를 여러 번 떠올려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다른 복음이란?
사실은 복음이란 이름으로 이렇게 포장을 한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은 사실은 하나인데 많은 포장지를 갖다 놓고 아니면 이제 길은 좁은 길인데 많은 길을 열어놓고 이것도 복음이라고 외치는 그 모든 것을 다른 복음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천주교도 죄송하지만 복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들과 우리는 달라야 되는데 복음의 정의가 선명하게 딱 하나인데 그것 외에 다른 것을 얘기하면서 그것을 복음이라고 얘기한 것을 총칭해서 다른 복음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복음을 알려면 바울이 말한 복음을 이해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시 한번 또 질문을 드립니다. 네. 네, 오늘 마치 지금 신학 대학원에 와서요. 네,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신학 강좌 듣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여러분 좀 공부 잘 되시고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바울이 말한 복음은 무엇이라고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바울이 말한 복음을 좀 전달하려고 하는데 네. 이것은 사실은 어려운 말이 아니고 바울만 이 복음을 얘기했다면 우리는 그냥 참고해도 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한 복음을 바울이 전했다면 이건 참고할 때 상황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자세히 보면 바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사실은 이 복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복음은 이런 것이다 라고 얘기한 곳이 몇 구절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복음은 그 아들에 관한 것이다. 그런데 그 아들에 관한 것인데 선지자들을 통해서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육신적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능력으로 선포되셨는데 그분이 그리스도 예수다 라고 얘기하면서 복음은 그리스도 예수 즉 아들에 관한 것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도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지만 이 성경에 대한 기록은 이것은 나에 대한 기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성경은 아들에 관한 그리스도의 예수에 관한 것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그리스도 예수에 관한 것입니다. 이 부분은 사실은 대부분의 우리 그 기도 신자들이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요. 조금 더 선명하게 좀 얘기를 좀 해보면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9장에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을 하게 됩니다. 만나게 되죠. 그리고 바로 전도합니다. 바로 전도하는데 그 전도한 내용을 보면 바울이 무슨 메시지를 했는지 알게 됩니다. 사도행전 9장 22절에 바로 회심하자마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상당히 흐르게 되죠. 아라비아로 갔다는 설도 있고 그 다음에 고향에 갔다는 설도 있는데 갔다가 사도행전 11장 이런 데 보면 이제 바나바를 통해서 안디옥 교회에 부름을 받게 되고 네. 1년간 가르치고 나서 한 3-4년 1차 선교 여행을 갔다 옵니다. 그리고 나서 2차 선교 여행 때 있었던 일이 사도행전 17장 사건입니다. 이 사도행전 17장 2절 3절에도 보면 아예 규례가 됐는데 성경 전체를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합니다. 사도행전 18장 5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사람은 뭘 얘기할 수 있냐? 사도 바울은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얘기했습니다. 처음 복음 받았을 때부터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수십 년이 지나도 사도 바울이 전했던 메시지는 하나였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이것이 바울이 전한 복음이었고 이것이 성경의 복음입니다.
예. 예, 지금 목사님 말씀을 머릿속에 그리면서 여러분들은 그 성지순례를 해보셨다면 바울의 그 1차, 2차, 3차 여행이 지금 떠오르셨을 것 같아요. 초대교회가 전한 그런 복음이 그것이다. 이런 예, 말씀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한국 성도들은 사실은 영적으로 수준이 굉장히 높으신 분들입니다. 근데 제가 이 말을 했을 때 금방 깨달음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바울뿐만 아니라 몇 명을 제가 좀 언급을 드리면 네.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이렇게 임하게 되죠. 그 임한 성령의 역사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놀라기도 하고 조롱할 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설교 한 편을 하게 됩니다. 그 설교 한 번으로 말미암아 3천 명이 돌아오게 됩니다. 그 설교의 결론이 사도행전 2장 36절인데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를 우리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베드로가 얘기하게 됩니다. 베드로의 메시지도 바울의 메시지고 동일하고요. 사도 요한도 요한 1서 5장 1절에 보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라고 언급을 했고 요한복음 20장 31절에도 이 성경 기록의 목적을 언급하면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고 기록됐다고 사도 요한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에는 아볼로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대신학자죠. 이 아볼로를 브리스가 부부가 돕게 됩니다. 18장 28절에는 성경 전체를 통해서 아볼로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에는 사도들 전체가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다. 바울이 전한 메시지, 베드로가 전한 메시지, 사도 요한이 전했던 메시지, 브리스가 부부 아볼로 사도 전체가 전한 메시지가 복음이었는데 그 복음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었습니다.
예. 아, 저희가 믿음 생활할 때 초대교회로 돌아갑시다. 초대교회로 돌아가고 싶어요라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초대교회는 조금 전에 목사님께서 이제 강조를 하셨지만 이제 하나의 메시지라는 말씀도 하셨는데 그 하나의 메시지만 있단 말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드려도 될까요?
어떻게 조금 극단적으로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네. 그때는 다른 말을 하지 않았다라는 관점이 아니라 그것이 핵심이었으니까 그 말을 했다라고 설명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요한복음 20장 31절에는 이 성경이 왜 기록되었는지를 사실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성경의 기록 목적.
예, 예. 네, 예.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생명을 얻는 방법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을 때 생명을 얻게 됩니다. 이것이 성경 기록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는 책입니다. 이것이 기록의 목적입니다. 그 방향으로 모든 것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믿어야지 생명을 얻게 되는 겁니다. 따라오는 것이죠. 그래서 핵심은 뭐냐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하는 것이 성경 기록의 목적이었고 요 목적에 부합하도록 하기 위해서 성도들과 초대교회는 성경 그대로를 전달하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하는 사역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 초대교회 메시지와 사도들과 성도들의 메시지는 하나였다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가
그러니까
그리스도
하나의 메시지다.
예, 그 안에 모든 것이 있다.
예수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
예, 예.
네, 지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 계속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좀 저희가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좀 더 정확한 정의가 필요하고 또 알아야 되겠습니다.
네, 이번 네. 질문은 조금 내용이 좀 길 수가 있는데
네.
너무 지루해하지 마시고 할 수 있는 한 잘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예수 믿는다,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과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다는 말은 같은 의미일 수 있지만 사실은 다릅니다. 유대인들을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유대인들은 수천 년 동안 그리스도를 대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잘 알고 있었고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약, 옛날 약속, 신약, 새로운 약속인데 둘 다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입니다. 구약은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신약은 약속하신 대로 메시아가 오셨고 그분이 다시 오실 것이다. 즉 성경 전체는 메시아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입니다. 근데 왜 메시아에 대한 얘기냐 말이죠. 그것은 메시아가 오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인간에게 심각하고 절대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드시 메시아여야지만 인간의 문제, 절대적인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인간 문제는 경제 문제, 질병 문제, 관계 문제, 정신 문제가 아닙니다. 인간의 문제는 절대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어떤 것이냐면 의외로 사실을 이해하기가 굉장히 간단합니다. 인간은 어떤 존재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을 닮았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 너무 큰 축복을 받았다는 얘기일 수 있습니다. 피조계를 다스릴 수 있는 왕 같은 존재로 또 처음부터 창세기 5장 3절에 근거해 보면 하나님의 자녀로 처음부터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 비로소 살 수 있는 존재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됐다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인간은 사는 존재입니다. 요즘에 좋은 핸드폰이나 노트북이 많습니다. 기능이 대단하지만 전원이 공급되지 않으면 좋은 것이지만 죽어 있습니다. 전원이 연결되어 있을 때 비로소 모든 일들을 할 수 있는 아, 그런 물건이 되는
그렇죠.
것이죠.
그렇죠. 전원이 끊어진다면 아무것도
그렇죠.
할 수 없습니다.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모든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고 살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끊어졌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문제고 유일한 문제고 절대적인 문제입니다. 나무가 뿌리 뽑히면 뽑히는 순간부터 죽게 되고, 물고기가 물 떠나면 그때부터 모든 고통 오다가 죽는 것과 마찬가지로 인간의 모든 문제는 사실은 하나님과 끊으심으로 모든 고통이 오고 절대적인 그런 문제 가운데 있다가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문제는 많이 있는 것 같지만 하나입니다. 성경은 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문제는 하나다. 하나님 떠나서 왔다. 그래서 길이 답이 하나다. 하나님 만나면 된다. 근데 하나님 만나는 길이 하나다. 그 길이 그리스도다. 이게 성경 얘기입니다.
하나님만 만나면 되는데 그 통로는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죠. 네. 하나님과 단절이 가장 사실은 큰 문제입니다. 근데 왜 하나님과 단절됐냐? 이사야 59장 2절에 보면 죄가 하나님과 인간의 사이를 가를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 죄가 하나님의 얼굴을 가렸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이유는 죄 때문이고, 죄의 배경에는 요한일서 3장 8절을 보면 항상 사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단의 괴계로 인간이 죄를 범하게 되고 하나님과 단절된 사건이 창세기 3장에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3장 그 선악과 사건은 많은 질문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많은 고민들이 있을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그 본문에서 밝히는 바는 뭐냐면, 인간 타락 이전에 사단이 존재했고 그 사단의 속임수로 인간이 범죄했고 그 결과로 인간이 하나님과 단절되었다. 그 하나님과 단절된 순간부터 창세기 3장 16절부터 24절에 언급된 모든 인간에게 모든 문제가 오게 되는 겁니다. 모든 문제가 왔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절대적인 문제와 그 결론입니다. 이 문제만큼은 인간이 해결 못합니다. 모든 문제의 배경에 사단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여 하나님과 단절돼서 왔는데, 이 세 가지 문제 때문에 모든 문제가 왔는데 이 세 가지 문제만큼은 인간이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메시아를 약속하신 겁니다. 그 메시아는 오셔서 이것을 해결할 거란 얘기죠. 메시아 즉 그리스도란 단어는 기름 부음 받은 자란 뜻입니다. 아시듯이 구약에는 세 종류의 사람들한테만 이 기름을 부어줬는데, 왕, 제사장, 선지자들한테만 이 직분을 기름을 부어줬습니다. 어떻게 보면 구약은 이 세 종류의 직분자들에 대한 얘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선지서는 선지자에 대한 얘기, 역사서는 왕에 대한 얘기, 그리고 모세오경은 주로 제사장에 대한 얘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왕 중에 최고의 왕이 다윗입니다. 근데 그 다윗도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참된 왕이, 올바른 왕이 서면 나라가 흥하고 올바르지 않은 왕이 서면 나라가 망합니다. 왕 한 명이 제대로 서도 이 나라가 흥하는데, 그 제대로 된 왕 중에 그 다윗 왕도 불완전했습니다. 참된 왕, 참된 제사장, 참된 선지자가 와야지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표로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 성경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두절미하고 인간의 모든 문제는 메시아를 통해서만 해결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메시아를 성경 전체에서는 예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메시아를 대망하고 있다가 나사렛 마을에 오신 그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보고 아, 예수가 그리스도다 라고 믿었는데, 지금 현재 많은 기독인들한테는 이 메시아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그냥 예수 그리스도, 그냥 예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믿고 있었냐면, 그 메시아가 내 인생에 오면 내 모든 문제 끝난다. 그 메시아가 우리 이 민족에 오면 우리 모든 문제 끝난다. 그러면서 수천 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런 전제가 우리에게는 없다는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고 얘기하지만 그리스도의 뜻도 모르고 있고, 그리스도를 올바로 믿지 못하고 있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도 모르고 있습니다. 나사렛 마을에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분이 구약에 예언된 대로 300가지 예언을 그대로 성취하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을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십자가와 부활로 무슨 일이 벌어졌냐? 십자가 지시면서 자기 육신을 찢으심으로 히브리 10장에 보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새로운 길을 살 길을 여셨습니다. 하나님 떠나서 모든 문제 왔는데 십자가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고, 모든 인간이 죄 가운데 있는데 당신의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히브리 9장에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로 인간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길을 여셨고 그러고 나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이라는 얘기는 사망을 이겼다는 뜻이고 히브리 2장 14절을 보니까 사망의 세력을 사단이 붙잡고 있었습니다. 부활이라는 얘기는 사망을 이겼다는 뜻이고 사단을 이겼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로 인간의 가장 근원의 문제, 하나님과 단절된 문제, 죄의 문제, 사단의 문제를 십자가와 부활로 완벽하게 이루셨습니다. 십자가와 부활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사역을 감당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우리 인간의 근원의 문제와 절대적인 문제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단의 문제, 죄의 문제, 하나님과 단절된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뜻이고 동시에 이것 때문에 오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란 말은 예수님이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네. 네, 오늘 복음 가득한 교회 목사님과 같이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많이 정리가 되셨을 것 같아요. 따끈따끈한 좀 소식을 듣고 싶습니다. 우리 프로그램 시작하면서 목사님께서 중남미를 통해서 지금 워싱턴에 또 몇 도시를 돌고 오셨는데 이런 저희하고는 좀 다른 낯선 환경에서의 사역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한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저희 사역은 약간 좀 기존에 있던 사역과는 좀 특별합니다. 저희는 교단을 세우는 것도 아니고 조직을 만드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저희 교회를 세우는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대의 세계복음을 완성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뛰고 있습니다. 먼저 성경을 통해서
당대의 세계복음
우리대의 세계복음을 완성하는 그 답을 먼저 성경에서 원리를 얻고 그 원리대로 진행했는데 그 원리는 사도행전 16장, 17장, 18장에서 좀 찾게 됐습니다. 바울이라는 사람이 루디아를 만나게 됐고 바울이라는 사람이 야순을 만나고 바울이라는 사람이 브리스가 부부를 만나게 됩니다. 이게 아주 짧은 만남 같은데 그 만남 때문에 교회가 서고 그 다음에 지역이 바뀌고 로마가 사는 일을 저희가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해하기를 그렇구나. 전 세계는 이런 루디아 같은 야손 같은 브리스가 부부 같은 그 지역과 그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준비하신 제자들이 있구나. 마태복음 28장에 그래서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으라 이 말이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대의 세계복음을 완성하는 그 사역을 한 5년째 하고 있습니다. 제일 처음 들어갔던 곳이 미국 마이애미였습니다.
네.
연고가 없었습니다.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었는데 그 미국 마이애미를 살리고 미국 살릴 사람을 찾으러 들어갔습니다.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영접시키러 간 것이 아니라 교회 살리기 위해서 간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 나라 살릴 사람을 찾으러 갔기 때문에 다양한 시도를 했었습니다. 마이애미 가서 마이애미가 그 많은 경제에 있는 사람들이 마지막 노후를 보내는 곳이라 그래서
그렇죠. 은퇴한 분들이 선호하는 도시 중에 그렇죠. 한 곳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혹시 그런 분들 중에 있을까 싶어서 그런 분들을 만나보기도 하고 미국의 제2의 경제도시라는 얘기를 들어서 CEO들을 만나보기도 하고 대학에 가서 사람들 만나보기도 하고 큰 병원에 가서 사람들 만나보기도 하다가 그 마이애미에 쿠바 사람이 100만 명이 와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 쿠바 사람들 중에 있을 수 있겠구나. 그래서 쿠바를 돕는 선교단체를 저희가 찾게 됐고 거기 가서 우리가 어떤 복음을 가지고 있고 어떤 마음으로 왔고 그 사람을 찾았을 때 뭘 도울 수 있는지를 저희가 얘기했는데 이분들에게 하나님이 큰 은혜가 임했고 그분을 통해서 목사님 한 분을 연결시켜 주셨는데 이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 나라를 살릴 수 있을 만한 그런 분이셨어요. 이분을 저희가 도왔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한 5번 정도 가서 그 개인과 교회를 도왔는데 이분이 이 복음을 깨닫고 성경의 전도라는 것이 눈이 열리기 시작하니까 이분이 이제 중남미 문을 열어주시기 시작했습니다. 이분이 과테말라 문을 열어주셨어요. 과테말라 가서 또 복음을 전했을 때 이 말을 알아듣고 우리나라를 살리겠다고 한 사람이 일어났고 그 과테말라 분이 엘살바도르의 문을 열어주시고 니카라과의 문을 열어주시고
이웃나라들
그리고 엘살바도르에 찾았던 그분이 또 콜롬비아 문을 열어주시고 이렇게 해서 중남미 한 20개 나라의 문을 그렇게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거기 가면 지금까지 100% 자비량으로 헌신했습니다. 사례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면서 그 나라의 제자를 찾고 그 제자를 돕고 그 제자가 자기 교회를 살리고 그 지역의 전도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나온 자리마다 그 지역과 그 나라에서 전도운동이 계속 일어나고 있고 지금 서로가 서로를 돕는 네.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이제는 또 아시아권 유럽 쪽으로도 지금 네. 사역 행전이 이루어질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지난번에 칠레 사역을 갔었는데 네. 칠레에 서 파키스탄 목사님을 한번 만났어요. 파키스탄 목사님인데 스페인에서 약 30년 가까이 사셨던 분이 칠레에 놀러 오셨다가 저희 집회에 참여했다가 이분이 복음을 받으신 겁니다. 그런데 이분이 파키스탄의 교회를 두 개를 가지고 계십니다. 파키스탄은 97%가 이슬람입니다. 그래서 9월 초에 저희가 이번 사역을 하기 전에 파키스탄을 다녀왔고 그곳에서 또 중요한 제자가 찾아져서 그 제자들을 통해서 아랍에미레이트 두바이와 그 다음에 인도,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태국까지 문이 열려서 내년 2월에 그렇게 사역을 하게 됐고 그리고 내년 9월 정도에는 스페인, 이태리, 프랑스, 영국 이렇게 지금 사역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네,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정말 이렇게 열심히 정열을 가지고 뛰고 계시는데 목사님이 그 복음사역의 소원이라면 어떤 걸까요?
서두에서도 얘기했고 지금도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꿈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 오심을 보겠다. 주님이 오실 수 있도록 세계복음을 완성하겠다. 요거밖에 없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절대주권을 무시하는 행위 아니냐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고요. 정말로 마라나타 신앙을 가지고 올인하는 것이 성경적이고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믿음 가지고 뛰고 있는 겁니다.
예.
살아생전의 세계복음화를 완성합니다.
목사님의 소원은 살아생전의 세계복음화를.
예.
나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부족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완벽하게 단번에 영원히 끝내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믿는 우리 귀중한 기쁜 소리 방송의 애청자가 되시길 바라고 이 믿음을 가진 분들은 우리 주님이 오시기를 간절히 소원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이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도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 오시기를 준비하는 그 믿음 가지고 헌신하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길 바라고 듣는 모든 식구들 그리고 교회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목사님 귀한 메시지, 귀한 만남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쁜 소리 클럽 초대에서 한국의 복음 가득한 교회를 섬기는 조성욱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